워싱턴과 미국, 그리고 세계의 흐름을 짚어보는 라디오 워싱턴의 시사 토크쇼, 워싱턴 전망대.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전망대 3월 11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들어가셔서 라디오 워싱턴을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은 AM1310 자막이 뜹니다. 그 자막을 클릭하는 순간 여러분께서는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부양한 현금 언제쯤 지급이 될까? 저희 지금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1조 9천억 달러의 규모가 부양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현금 지급 언제쯤 받을지 저희에게는 큰 관심거리죠. 또 미국 국무장관의 한국과 일본 방문 그 목적 뒤에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영일 해설위원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 1조 9천억 달러 규모 부양 법안이 이제 뭐 통과가 됐다. 네. 그래서 뭐 대통령 서명만 남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제 뭐 더 이상 뭐 다른 조건도 없이 이 부양안이 이제 이 마무리가 통과가 된 겁니까?
네, 이제 확정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어저께 이제 하원에서 다시 넘어와서 네. 상원에서는 저 이틀 전인가 이제 통과가 됐고 네네. 근데 이제 손을 본 게 있으니까 다시 하원으로 넘어와서 일단 민주당은 뭐 한 명 빼놓고 전원 찬성 또 공화당은 전원 반대 뭐 어떤 이런 식으로 지금 어쨌든 다수가 지금 하원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네네. 이제 표결이 됐기 때문에 의회 쪽에 입법하는 이제 마무리가 됐으니까 네. 이제 행정부로 넘어와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되는데 내일 서명은 되니까 네. 이제 뭐 일사천리로 앞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1조 9천억 달러면 뭐 그 우리도 잘 감이 안 오는데 어쨌든 이제 역대 부양한 규모 중에서 이제 제일 큰 규모 중에 하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네. 어쨌든 각 분야별로 돈이 쏟아져 이제 진행되는 거니까 미국 경제 회복에는 굉장히 이제 호재가 될 거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가 좀 잡히면서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걸 감안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올 미국 경제 성장률이 7.3% 정도로 예상된다니까 뭐 그건 사실은 폭발하는 거나 다름없겠죠. 네. 이제 2, 3, 4분기 그런 것도 예상이 되는데 이런 정도의 이제 경기 부양이나 이런 거는 그 한국 전쟁 이래 이제 최대의 폭으로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네.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제 위축되고 그냥 했던 것들이 이제 풀려나면서 네.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으니까 그동안까지 많이들 이제 좀 힘들었습니다만 또 그런 걸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미국이 잘 돌아가게 되고 나면은 이번 경기 부양안 때문에 전 세계 소득도 전체적으로 한 1%가 올라갈 것으로 본다니까. 그럼 뭐 미국 돈 푸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지만 미국이 잘 돌아가서 네네. 많이 사먹고 많이 쓰고 많이 벌고 그렇게 되고 나면은 뭐 미국과 연관된 국들 해당 안 되는 나라들이 없으니까
그렇죠.
다 팔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늘어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유발 효과까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나라까지도 영향을 미쳐갖고 네. 전체적으로도 1%쯤에 그 소득 수준이 이제 올라갈 거로 볼 정도니까 굉장히 이제 큰 하나의 그저 동력이 될 수 있겠죠. 네.
하긴 뭐 저희들이 쓰는 이 소비재 물품이라든 게 다 해외에서 그렇죠. 수입하는 물품이 많으니까 미국에서 그만큼 소비가 되면 그만큼 또 그 상대성 원리를 위해서 그쪽에서 굉장히 혜택을 많이 입게 되고 굉장히 뭐 나름대로 서로가 이제 상부상조하게 되는데
돈이 돌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그 관심은 이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현금 이제 뭐 결정이 났다. 네. 근데 진짜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언제쯤 이제 그러면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이제 1,400불이 확정이 됐죠. 네네. 근데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받게 될지는 뭐 다들 몰랐는데 네. 대체로 한 90% 정도가 해당이 된다니까 참 이게 뭐. 뭐 실업 수당 같은 경우는 어차피 또 일부 네네. 이제 실업 형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니까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 거지만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소득 기준으로 한다는데 그러면 이제 1인당 7만 5천 불 연소득 조정된 소득이 7만 5천 불 이상이고 부부 합산일 때는 15만 불 미만인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7만 5천 넘어가고 그다음에 그때 이제 8만 불 넘어가게 되고 나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게 10만 불까지도 이렇게 조금 조금씩 줄여서 주는 거로 돼 있었던 것이 민주당 아니었는데 네. 이제 공화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사실 어차피 소득 큰 변화 없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 엄청난 재정 부담 알아가면서 퍼주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8만 불로 됐는데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이 참 억울하게 생겼어요.
네.
7만 5천 불까지는 한마디로 1,400불 대인으로 치면 7만 5천 네. 부부로 치면 15만 불까지는 전액이 다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부부일 경우는 2,800불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좀 그 캘큘레이터가 있어서들 봤더니 7만 6천 불, 그러니까 7만 5천 불까지 1,400불이 나오고 예. 7만 6천 불이 되고 나면 1,120불로 줄고 그다음에 7만 7천에는 840, 그다음에 7만 8천에는 560, 7만 9천에는 280이고 8만부터는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7만 5천에서 8만에 있는 8만에 있는 사람도 사실 굉장히 좀 억울할 거예요. 나랑 5천 차인데 누구는 이게 더군다나 혼자가 아니라 싱글일 때는 그래도 1,400불 차이가 나지만은 그것이 이제 그 한 가정을 이뤄서 이렇게 되고 나면 그냥 그 배 저 차이가 더블로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측면으로 봐서 그래서 이제 15만 불 부부 합친 것도 역시 같은 식 비율로 하게 되고 나면은 뭐 예를 들어서 15만 2천쯤 되고 나면 2천 이제 800이 2,240으로 줄어들고 15만 6천쯤 되고 나면은 합한 게 1,120으로 줄어들고 이제 15만 8천 8,000불 더 벌었는데 받는 거는 560으로 2,800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그 구간 때 사람들이 정말 굉장히 속상할 것 같습니다. 무엇하고도
예.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 애석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한편으로 보면은 말이죠 연봉 8만 불이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상위 계층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그러니까 뭐 이제 정확하게 통계는 다 안 봤습니다만 그냥 미루어 짐작컨대
네네.
이 정도쯤 지급되는 것이 전체 한 90%가 해당이 된다니까 말을 뒤집은 된다고 그러면 그런데 개인 8만이라든가 네. 가정소득이 15만 불 이상이 되는 것이 결국은 대략 상위 10%에 속하는 게 아니냐
네.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예. 이제 고가정소에서 한번 봤더니 상위 1%에 해당되는
네.
그러니까 미국서 탑 1%에 들려면 얼마를 벌어야 되냐라고
네.
보니까 우리 이제 이범 원장 생각하실 때 얼마세요? 상위 1% 얼마쯤 벌면
상위 1%. 그 상위 1%가 나머지 90%를 커버하려면 그 액수는 지금 상상이 좀 초월하는 액수 같은데.
그래서 얼핏 생각에 1% 얼마나 벌어야 이게 미국의 탑 1%라 하냐면 추정만 해보세요.
그 뭐 한 대충 뭐 그래도 한 몇 밀리언 정도는 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보니까 230만 불. 예. 에버리지가 230만 불 이상 되는 사람들이 상위 1%.
예.
그다음에 상위 5%쯤 구간에 속하는 사람들이 연소득이 50만 불.
예.
거기서 이제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 대신 이제 하위
예.
쪽 부분 오게 된다면 5%가 된다면 그 그로스로 한 것이 11,000불 정도 선이더라고요.
네.
이건 뭐 사실 소득 차이가 엄청난 거겠죠.
네.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이제 7만 5천 불을 기점으로 해서 뭔가 다 받는 거의 뭐 90%인가 다 받는다고 봐야 되죠.
네.
예, 거기서 좀 그 이상 소득이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억울하고 속상할 수 있는 그런 어쨌든 현금 지급안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 금요일 오늘이 목요일이고 내일 서명을 하게 되거나 하면
네.
그야말로 이제 뭐 데이즈라고 얘기하니까 수일 내에 일단 다 자동 그 계좌로 들어오는 사람도 입금이 될 거고 뭐 데비카드라든가 아니면 체크라든가 해서 그 저기 이제 우편을 통해서 와야 될 사람들은 이제 조금 더 시일이 늦어지는데 아무튼 최대로 신속하게 한다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 때 뭐 좀 자기가 서명한 거 보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도 현안이 됐었나 본데
예.
이제 바이든 쪽은 서명은 안 하겠다. 국가 준 돈이니까 뭐 이런 정도에서 어쨌든 그 서명자 부분은 또 그냥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이젠 조만간
네.
그야말로 뭐 대부분 다겠죠. 다들 그런 현금 지급 체크를 내지 아니면 계좌 이체로 이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그 예상 네. 그 이 소득 경제가 이제 7% 정도를 갖다 이제 보신다고 이제 그런 발표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만약에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번에 이 부양 법안이 정말 그렇게 그 받침이 돼서 막 경제가 이렇게 좋아진다면은 그 시작은 굉장히 성공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물론 이제 항상 이견은 있죠. 이제 공화당 쪽에서의 지적은 네. 아, 이를테면은 그 소득을 정확하게 코로나 전과 후를 비교해 봤을 때 네. 단순 수치로 해서 무조건 저소득층들 주는 건 잘못된 거다. 네. 그 돈은 보다 기업 쪽 이런 식의 이제 기반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줘야 된다라는 네. 이제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수용이 될 만한 게 네.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된데 그러면은 그 어쨌든 간에 어쩔 수 없는 사실 기준 잡기엔 참 쉽진 않아요. 통상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어려울 때 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더 크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현금 지급 규모가 워낙 크니까 또 미국이 이제 소비로 70% 이상이 소비로 돌아간다는 거니까 인플레 우려만 없다면 인플레는 뭐 적정선에서 오히려 좀 해야 이제 경기가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돈이 많이 풀리고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 쪽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만 잡을 수 있다고 된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그 바이든 경제팀 쪽의 입장으로 봐서는 돈을 풀어서 오게 되는 마이너스 효과보다는 지금 돈이 없어서 오게 되는 위축력 그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니까 지금은 풀 때다. 재정 적자 생각지 말고 그렇게 해서 빨리 극복해서 다시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보로 가는 것이 좋다라는 기조니까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경우에 이제 경제가 생각한 만큼 만약에 좀 올라가지 않는다면은 뭐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또 다른 무슨 뭐 부양안 이런가 준비되어 있는 건 없습니까?
뭐 이제 요구하는 관계없이 네. 이제 그 공약에 나왔던 대로 이제 인프라 쪽 뭐 네. 여러 가지 이제 도로, 철도, 이제 교량 뭐 이런 데들 해갖고 네. 공공사업 쪽으로 이제 최대로 사업들을 벌여갖고 어차피 지금 일자리들 많이 잃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 사실은 500불, 1000불도 중요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
그렇죠.
그래서 안정적인 소득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인프라 쪽 부분들도 대대적으로 해서 그건 정책적 차원에서 네. 현금 지급 같은 그런 부양한 차원이 아니라 네. 이제 부양 정책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학자금 탕감 같은 것들이 남아있어요. 지금 원래 이제 바이든 출범하면 정부 출범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네네. 일단 그 학자금 규모가 지금 누적된 걸 보게 되고 나면 전체적으로 한 1조 5천억 달러라니까 엄청난 돈이죠. 1천억 달러가 이제 학자금 지금 어떤 빚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4천만 명이 넘고 이런 상태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거를 최대 1인당 5만 불씩 탕감하자. 뭐 2, 3만 불 된 사람쯤이면 다 털어주겠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행정명령을 내리자라고 했었는데, 그건 바이든이 그 당시 이제 거부를 했었더랬죠. 네. 그래서 이제 만 불까지는 탕감을 시키겠다라고 네. 하는데 이것이 이제 민주당 내에서 여전히 계속 이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학자금 쪽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추가 이제 그런 혜택 내지 코로나로 인한 이제 이런 걸 좀 지원해주는 체계가 나오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더 부양 차원에서 기대해 볼 만한 거고. 네. 어쨌든 지금 이번에 부양안들의 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이렇게 돈을 풀고 수당 지급하는 것도 이러면 코로나 쪽에 네. 이제 백신 확보, 그 다음에 이제 백신 접종에 따른 여러 가지 그 이제 로지스틱스 물류 비용들, 네. 이제 인력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검사 비용 뭐 이런 것들 부분들에서 이제 많이 그 지원액이 나오게 되니까 예. 코로나 쪽 퇴치 쪽 부분에는 이제 훨씬 기름기가 이제 윤활유가 돈다라고 예. 이제 봐야 될 거라고 하겠죠. 그래서 뭐 어제 보니까 존슨 앤 존슨 같은 경우도 추가로 1억 도수를 또 이제 공급을 계약을 해갖고 예. 다 놓고 남으면 개도국을 지원하더라도 우선 미국 쪽에는 풍성하게 하겠다. 이제 그런 데 드는 돈들 다 많겠죠. 예. 그래서 뭐 그 덕분에 이제 어쨌든 그 접종자 수도 많이 늘어나갖고 지금 보니까 평균이 한 220만 도수 하루에 된다니까 사실 대단한 거죠. 취임 초 때보다 한 3배 정도쯤 이게 물량이 접종 물량이 늘어난 거라고 보니까 이제 그런 와중에서 보니까 뭐 뉴욕 같은 데서는 60세 이상 성인들 일단 오픈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아마 다른 지역들도 그런 식의 추세가 이제 다 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제 회복 그다음에 코로나 회복 쪽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작용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아, 그렇다면 이제 이 부양 법안이 이제 가결이 돼서 저희들이 이제 돈만 받으면 되고 현금만 받으면 이제 저희들은 그렇죠. 좀 편안해질 것 같은데 아, 시선을 이제 외교 쪽으로 한번 좀 돌려보겠습니다. 이 사실 이 세계 모든 나라의 시선은 이 미국 안보팀들이 어떻게 외교 안보팀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그렇죠. 따라서 예. 이제 시선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미국 국무장관 그 블링컨 장관이 그 한국을 간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한국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주변국을 같이 다니는 겁니까? 아니면 묻어서 가는 겁니까?
네, 그게 이제 굉장히 뭐 그동안 애들 준비들도 하고 있었겠지만 하여튼 이른바 외교안보팀들이 미국 외교안보팀들이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선은 날짜가 이제 12일 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쿼드 네. 4개국 정상회담 이제 화상 정상회담이 예, 예, 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뭐 그 중간에 저 13일인가 14일쯤 이제 인도를 둘러갔고 네. 또 이제 15일에서 17일 사이에 이제 외무장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국무랑 국방.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가서 2박 3일 있고 그다음에 한국은 17, 18일 1박 2일 오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미국으로 돌아와서 알래스카에서 또 중국 쪽이랑 이 역시 또 이제 그런 안보 회담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한 일주일 사이에 다음 주가 되겠죠. 다음 주 일주일 사이에 이제 주말을 포함해 갖고 미국의 안보팀들이 이제 아시아 쪽, 아시아 태평양 쪽을 딱 타겟으로 해 갖고 예. 이제 부지런히 동맹국들 다니고 중국과 만나고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외교 국방이 이제 같이 움직이는 2 플러스 2 회담이 되니까 예. 이른바 외교 안보 현황에 대해서 어쩌면 이제 지금 모양새는 한국이랑 일본, 일본이나 한국 먼저 만나서 나름대로 의견을 어떤 원칙 내지 조율을 하고 예. 그걸 토대로서 이제 중국과는 이제 처음 만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압박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아시아 태평양 쪽의 어떤 큰 틀들이 새 정부 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실무 장관들이 만나면서 예. 본격적으로 이제 모양새가 잡혀 틀이 잡혀가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 일본이나 한국을 방문할 때 보면 말이죠. 이거 뭐 저희들이 괜히 선입감이 그러는지 모르지만 꼭 일본을 3일 가면 한국은 이틀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일본이 이틀 가면 한국은 하루예요. 꼭 하루가 더 일본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참 이게 우리가 뭔가 지금 뭔가 뒤처지는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는 하는데 이 한국이나 일본에 와서 그 논의가 되는 가장 이 큰 의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나와 있는 소식이 있습니까?
뭐 의제라는 부분들을 딱 이걸 논의한다라고 공표하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다들 짐작들을 하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이 논의될 거다라고 하는데 그 흐름 속에서는 뭐 쿼드 정상회담 끝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국과 일본 적어놓은 거니까 제일 지금 미국이 가장 이제 이슈로 내세우고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인도 태평양상의 이제 안보 협력을 강화시키고 동맹 강화시키고 그런 측면에서 압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환으로 움직이는 것이 뭐 가장 큰 이제 의제가 될 거다라고 네. 이제도 추정도 하고 있고 네. 이 틀 속에서 이제 북한 얘기라든가 동북아 정세 같은 것들도 역시 같이 포함들이 되겠죠. 네. 그래서 하여튼 달라진 거는 자꾸 이제 인도 태평양 얘기가 나오고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의뢰껏 했다면 이제 한국 또 이제 일본이랑 같이 해갖고 동북아 쪽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오고 이제 인도 태평양에서는 별로 거론이 안 됐었었는데 예. 이제 물꼬가 바뀌었던 얘기죠. 예. 그것이 바로 한국도 중요시 봐야 될 거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 혹은 한반도 문제가 가장 첨예한 첨단의 그 안보 이슈가 아니라 예. 중국과를 염두에 둔 큰 틀 인도 태평양 그 틀 속에서 한국 안보라든가 예. 그 북한의 길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 틀 속에 이제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 보니까 이런 변화를 잘 읽어야 되겠다 이제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류의 인도 태평양 이슈 그다음에 동북아로 얘기했는데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금을 짜기 위해서는 이 코드 네 나라도 중요하지만 동북아와 연관해서는 또 한미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동안에 한국과 일본이 틀어져 갖고 서로들 그 굉장히 떨떠름한 그 소원한 관계로 되어 있는데 예. 미국 입장에서는 이 셋을 묶는 특히 한일 간에 이제 어떤 형식으로든 그 뭐 화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어떤 형식은 관계 재정립을 해갖고 예. 이 한미일이라는 이 삼각공조를 강화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점에서는 일본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할 거고 예. 또 한국에 대해서도 압박을 가할 거라고 봅니다. 이러지 말고 잘들 하자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한국에서는 지난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가 뭐 하여튼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라고 해서 뭐 그 부분은 그 올바른 방향 예, 선화 같아요. 예, 예, 예. 어, 지금 뭐 예. 이리저리해서 저 그럴 땐가 아니고. 예. 그 대신 또 한국에 대해서는 이제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아름아름 이 쿼드 쪽, 아, 쿼드 쪽에 한국도 동참하셔라는 압박이 당연히 가야 될 거고. 예. 그런 면으로 봐서 이제 한국으로서는 지금 소위 이제 문재인 정권 입장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숙제 예. 내지 이제 과제를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트럼프 행정부 시절과 한국 정부와는 인식 차이가 분명히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하고 지금 한국 정부와의 인식 차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뭐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북한 얘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거꾸로 이제 이 트럼프 문재인이 짝짝꿍이 잘 됐다고 봐야 되겠죠. 네. 뭐 서로 그냥 어떻게 보면 단기간에 뭔가 그 뭐 실적은 없다 하더라도 요란 벅적지근하게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입맛이 잘 서로 맞았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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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바이든 정부랑은 많이 결이 다르다고 봐야 되죠.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인식도 다르고 시각 접근법도 이제 많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우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인도 태평양까지는 건 조금 나중에 저 얘기한다 하더라도 이제 북한에게 관해서 어쨌든 바이든 정부가 아름아름 그동안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보여준 거는 북한에게 대한 어떤 진단과 평가.
네네.
오늘의 현상, 그러니까 현황에 대한 평가가 많이 다릅니다. 아, 뭐 트럼프 쪽에서는 무슨 엄청난 진전이 이루어졌다라고 아, 이제 뭐 요란하게 저걸 예. 했었지만 사실 아무런 알맹이도 없고 그것이 이제 바이든 정부는 그런 인식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네.
트럼프의 북한 핵 정책은 실패한 거다. 아, 실질적인 진전도 아무것도 없고 결국은 시간만 바라줬고 벌어졌고 이제 김정은 쪽에 북한의 핵 역량은 오히려 더 강화되고 위협은 증대되고 있다.
네.
예계시 지금 이제 미 국무장관, 국방장관, 합참의장, 또 주한미 사령관.
예, 예.
그러니까 본부, 야전, 군 지도자 이런 데 쪽에서 다 공통으로 갖고 있는 인식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 정부는 다르죠. 그 점에 가서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는 바이든 정부 출범하면서 나 던졌던 화두가 싱가포르 정신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데 싱가포르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완전 시오판이었단 말입니다.
예, 예, 예.
아무런 알맹이도 없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뭔가, 뭐 좀 진전이 있었었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네.
또 그 기조 위에서 가자라고 그러는데 이제 바이든 쪽에서는 그건 잘못된 기조다.
네.
아, 그냥 허당이었고 아무것도 네. 없는 거다라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북한이 핵을 없앨 수 있는 즉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
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인식 차이는 큰 것 같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여전히 이제 붙잡듯이 일종의 희망 고문처럼
네.
뭐 정용 장관이 이제 그거에 일종의 그 천병 역할을 했는데 김정은이 그런 의지가 있다라는 걸 아직까지도 믿고 있는 건지 믿고 싶은 건지 그런 인식에 의해서 못 벗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자꾸 뭐 통일원 장관인가 뭔가 이런 나서 갖고 뭐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바로 그건데 미국 정부의 인식 같은 경우는 비핵화는 절대 쉽게 될 것 같지 않고 별로 없는 것 같다 그야말로 단지 비핵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지 김정은이가 비핵화가 있다고 보지 않는 것 같은
예. 예,
특히 의회 쪽도 그렇고 전문가들 그렇고 지금 현 정부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예.
비핵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현재 북한 핵 상황에 대한 엄중함의 차이가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크게 견해가 다르고
예.
또 하나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이쪽은 그냥 동백아가씨처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미국 쪽 부분은 굉장히 냉정하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니까 상황 차이가 크죠. 그렇게 상황에 대한 인식과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네네.
접근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는 싱가포르 얘기 나오는 거고 그건 안 돼. 이제 그거는 헛소리였어라고 해서 좀 더 제재를 물론 외교를 병행을 하긴 하지만은
네네.
뭔가 완전히 안 잘못된 거였고 그러니까 차근차근 기존의 제재 틀을 압박을 가해서 비핵화 쪽 부분 계속 압력을 가해야 된다는
네.
쪽으로 이제 접근해 갈 것 같고
네.
그 점에 관해서 이제 문재인 정권과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시각 차이를 보이겠죠.
네.
이제 또 하나 요구와 연관돼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종전선언 같은 경우인데
네. 네.
이제 문재인 정권이 계속 그냥 이제 입에 달고 있었던 것이 종전선언을 먼저 해갖고 한반도의 핵 문제를 이렇게 우회적으로 가자라고
네.
하는 건데 뭐 저도 그런 얘기를 든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야말로 지금 인질범들이 꽉 잡고 있는데
네.
이거를 압박을 가해서 풀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절대로 군이나 이 저 수화팀이 안 들어갈 테니까 안심하고 있어라라는 걸 먼저 확인시켜주고 난 다음에 그 대신 인질협상을 풀자라는 건데
예.
그야말로 꼬리로 몸통을 흔들겠다는 이제 그 그 이제 지금 망상과 다름없는 인식인데 이 종전선언에 가서 이제 바로 어제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이제 이 브링컨 양관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한국계 위원이 물어봤어요. 이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이제 전쟁이 끝났다고 보냐, 즉 종전선언을 지금 할 단계로 보느냐, 그랬더니 뭐 원래 이제 외교관들이란 것이 100% 선을 긋는 대답은 안 하죠. 예. 하지만 우회적으로 돌려서 답을 한 것이 한국과 일본 또 미국까지 포함해서 핵 문제라든가 안보 현황이 이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잘 다 마무리됐다라고 보고 보는 단계에서 비로소 종전선언을 거론한 것이 아니냐라는 네.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단계에서 종전선언은 말 그대로 택도 아니다. 네. 그러니까 역시 이제 문재인 정권은 종전선언에서 풀어가자라는 식의 접근을 보일 텐데 네. 여전히 그걸 이제 기조로 유지할 텐데 이거 역시도 미국이 보는 지각은 지금 건 아니요. 지금 종전선언 얘기할 때는 아니요라는 거니까 네. 이 부분도 역시 좀 차이는 나겠죠. 네. 그래서 외교라는 것이 뭐 은이 그렇듯이 설령 내부적으로는 죽일 놈 살릴 놈 하더라도 겉으로는 웃고 떠들면서 뭐 그 저기 말들을 다들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거니까 뭐 건설적인 의뢰권 나오는 머리 아주 생산적이었던 얘기는 아무런 진전된 게 없던 얘기랑 똑같은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과 미국이 이런 이유에서 북한 얘기라든가 특히 북한 핵을 중심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현저한 많은 인식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겉으로 오기보다는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다 두루두루 감싸갖고 이거를 이제 접근해가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제 새 정부가 그 어프로치를 해가는 거니까 네. 이제 어떻게 이 부분들이 조율이 될지 이제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또 하나 이제 인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트럼프 대통령 그 행정부 시절에서는 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애써 외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또 이 한국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또 그걸 사실 동조하는 그런 뜻 뭐 행정을 굉장히 많이 펼쳤는데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인권 존중을 갖다 우선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하고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하고의 이 간극 차이가 분명히 있고 무슨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점도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북한에 대한 인식 차이도 있고 네네. 이제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 차이도 이제 명백하게 지금 이제 두드러지고 있는 거죠.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 때는 뭐 똑같이 이제 북한 인권대사 임명했어요. 그리고 뭐 그런 거는 시큰둥하게 해서 거론도 안 하고 어쨌든 간에 김정은 입장에서는 참 편했고 네. 거기에 또 발맞춰서 문재인 정권도 일책은 안 하고 네. 역시 뭐 인권대사 같은데 그냥 꿀먹을먹을이처럼 다 외면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바이든 정부 쪽에서는 명백하게 이제 인권 중시 쪽으로 나가고 네. 그 부분을 이 문제를 북한 핵 문제를 포괄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핵 외에 인권이라는 요소도 당연히 이제 중요 이슈로 같이 동참돼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차이가 크죠. 근데 마침 또 보니까 뭐 어제 엊그저께인가 이제 한국 통일부에서 네네. 그 문제가 됐던 그 대북 전단 금지법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아마 이달 30일부터 시행이 되나 봐요. 그리고 이제 법 시행이 되려면 의뢰껏 이제 세세한 조항들에 관한 유권 해석들 같은 경우가 나옵니다. 이제 법조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뜻을 담는 겁니까라는 그런 시행 세칙에 관한 유권 해석들이 나오는데 이제 거기서 좀 초점이 됐었던 것이 이제 그 에드벌론 이제 풍선에 띄어갖고 이런 부분들을 다 휴전선 근처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못하게 막은 건데 네. 이제 이 북한 전단 금지법에 관해서는 뭐 미국을 포함해서 의회에서도 그렇고 이제 다들 비난하고 잘못됐다. 네. 북한 인권을 이제 눈감아는 김정은 오히려 이제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이제 일종의 이제 김여정 저 하명법이라고 이제 뭐까지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어제 시행령 그 세칙 부분들을 해석하는 걸 보게 되고 나니까 이 북한의 이제 그 법조문이 그 4조 6항인가에 이제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를 하거나 북한으로 이동시키는 거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저 뭐 쌀이든 아니면 그 저 여러 가지 전단이라든가 이런 걸 담아서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군사분계선 이남인 남한에서 군사분계선 이북인 북한으로의 배부나 배포 혹은 이동을 금지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대북에 대한 비난이 이런 유에 이제 전단금지법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확성기라든가 뭐 플래카드 이런 것들에서 예. 보여주는 거죠. 예. 휴전선 근처에서. 근데 그쪽 부분은 군사 붕괴선 일대에서 확성기라든가 뭐 이런 거에서 하는 건 금지한다라니까 장소가 지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판문점이라든가 어딘가 좌우지간 북한이 들을 수 있는 네네. 뭐 그런 쪽에서는 못하게 한 건데 네. 이제 이 풍선에 담아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원래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 이 전단 살포를 하는 장소 네네. 그걸 이제 시행하는 장소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었더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전단을 살포하게 되고 나면 북한이 언짢아해 갖고 네. 그로 인해서 뭐 풍선을 쏜다든가 해서 이 바로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안전이 굉장히 위협이 된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안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설명을 했었더랬어요. 그런데 네.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풍선을 띄워보내는 장소가 그렇게 된다는데 그러면 접경 지역에서 하면 안 된다. 네. 라는 식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상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남한 전역이다. 라고 이제 해석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주도에서도 풍선 띄워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건 결국 뭐냐면 애당초 이 입법 취지가 전단금지법 입법 취지가 전단 살포로 인해 북한 도발을 불러올 수가 있고 네. 그로 인해서 분계선 일대에서 좀 자리 잡고 있는 주민들의 그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예. 거였는데 이게 아니라 사실은 훨씬 더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해서 이제 남한 전체에서 한국 전체에서 이제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양쪽의 상호 비방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군사 분계선 상에서의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국 어디서든 그런 유의 것을 뭐 해서 북한 쪽을 비방하는 걸 보내면 안 된다는 거 보게 되니까 그냥 이쪽 입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령 부분의 유권 해석이 사실은 그 원래 당초 얘기했던 입법 취지나 이 조항보다 훨씬 더 강화되게 그러니까 결국 뭐 이건 내용을 본다면 이제 김정은 정권 완전히 비맞추겠다는 의도 뭐 이거라고 보기에는 더 이상 볼 수가 없겠죠.
참 이 북한의 그 인권법이라는 것이 말이죠. 우리가 뭐 얘기하는 대로 일반 국민들은 말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뭐 북한 사람들, 북한 주민들이 불쌍하게 산다, 힘들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그 세세적인 법조항이라는 관심은 없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런데 네. 이제 그런 부분을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실상 이 북한의 인권이 굉장히 희한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네. 이 국제적인 평가가 있고 국제적인 소리가 들리면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국제적인 평가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네, 지금 뭐 사실은 한국 빼놓고는 이제 다들 우려를 펴고 있는 시기나 다름없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요즘 뭐 이제 범아 얘기 많이들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죽고 뭐 몇십 명, 이제 백여 명 가까운 사람들 사상자다 나고 네. 이제 범아 인권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합니다만 이 사실은 참 우리가 훨씬 더 큰 대들보가 좀 썩어가고 고통당하고 있는 건 지금 사실은 외면하고 있어요. 네. 북한 주민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온갖 그 이제 정치범 수용소수부터 시작해서 평상시에도 그 이제 많은 탄압을 당하고 있는지를 네. 이제는 거의 그냥 무슨 뭐 이렇게 식상화된 것처럼 해갖고 네. 그냥 다 외면하고 있는데 이제 특히 이제 유엔 인권위 같은 데가 이제 이런 걸 그나마 집중적으로 거론하면 되고 네. 바로 이제 어제 제네바에서 이제 유엔 인권위원회 이제 정기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 이제 유엔 인권 보고 특별 보고관이 이제 토마스 킨타라는 사람이 네. 쭉 밝힌 거 보게 되고 나면 지금 북한에서 아예 그냥 시족이 이제 말살되는 그런 처형, 살인, 노예화, 고문, 감금, 성폭행, 또 강제 낙태, 종교 박해 뭐 이런 것들 부분들이 정말 그 상상을 못할 정도로 지금 행하고 있다. 그리고 더욱더 탄압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를 하면서 이거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이 국제 형사 단순하게 결의문 정도가 아니라 국제 형사 재판소 같은데 일종의 전범적으로 기소하듯이 이거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얼마만큼 한국에 전달되고 있는지 또 우리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 한국민들 사이에 얼마나 무게 이렇게 다가가고 문제라고 다가오니 그건 사실은 지금 이제는 아주 완전히 그냥 뭐 습관화돼버리거나 아니면 외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작 북한 인권에 대한 그 우려와 걱정 뭔가 조치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바깥의 목소리가 훨씬 높고 이 문재인 정권은 뭐 아시다시피 일체 외면해왔고 거꾸로 이제 전단금지법 통과하듯이 그런 부분에 대한 방향을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 보고서 나온 것들을 보게 되고 나면 이제 이런 왜 압제가 강해져서 그런지 탈북자들도 많이 줄었나 봐요.
네.
그래서 2019년만 해도 한 천여 명 선이었는데 2020년에는 230명으로 줄어들었다니까 뭐 다 굉장히 다 핫해진 것 같고 또 이 코로나 이 부분들이 또 이제 훨씬 더 네거티브하게 영향을 미쳐왔고
네.
지금 이제 우린 잘 모르긴 하지만 그 현장에서 나온 얘기들로 봐갖고는 그 국경이 완전히 지금 봉쇄가 돼서 들어오는 사람도 안 되지만 나가는 사람도 그냥 총살시켜라 뭐 이런 식의 명령이 돼갖고 정말 아수라장 내지 그냥 살벌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얘기입니다만 홍콩도 그렇고 버마도 그렇고 해서 다 모든 국제사회가 또 이제 신장 위그룹 저기 중국의 이제 인권 탄압 이런 부분들 다 해야 되지만 신장 위그룹은 정말 엄청난 또 하나의 그 아우슈비츠 갔다고 하는 데가 100만 명 정도가 구금됐다는데 지금 한국의 북한 쪽에는 100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천만 명이 사실상 준 수용소나 다루는 데서 생활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관심들을 기울이고 어떤 식이든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걸 외면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은 그냥 아마 역사가 나중에 절대로 용서 못할 그런 범죄를 저지른 거라고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걸 포함해서 이제 미국 안보 외교팀들 새로 가갖고 결국 이제 동북아 쪽에서도 새로운 판을 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한 얘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가 정말 지난 4년간의 그 미망, 망상 착각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지금부터라도 새 외교팀들이랑 현실을 정확하게 좀 진단을 하고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가능한 그 뭔가 이 방향이 제대로 잡힌 그런 쪽들로 좀 움직여줬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워싱턴 전망대 오늘은 이 코로나 부양 법안 가결로 인해서 이제 저희들이 현금 지급에 대한 또 설렘을 갖게 됐고 그래서 기분이 한껏 좋아졌습니다. 아 그런데 이 북한 인권 법안을 생각하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저희들은 마음과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마 국민 여러분들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김영일 해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